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헤롯 왕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어떠한 업적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곳을 통치했습니다.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통치했던 그러한 선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도 헤롯 대왕 못지않게 많은 지역들을 다스리고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친 유대 정책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이방인들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을 시기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은 조금 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그 권력, 그 손을 들어서 교회에 몇 사람을 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조금 더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실행으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습니다. 야고보를 붙잡아서 그 칼로, 자신의 그 권력의 칼로 야고보를 죽이게 되죠. 이때 야고보의 그 죽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조금 더 중요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를 죽이면 더큰 환심과 환대를 받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붙잡게 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기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에 베드로를 죽이면 오히려 그들에게 환대는커녕 역효과가 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시켜서 이 베드로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감옥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탈출하게 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수많은 파수꾼들을 다 지나쳐서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 안은 난리가 나게 됩니다. 날이 밝았는데 감옥 안에 있어야 될그 베드로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이 파수꾼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적지 않은 소동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생겼다라는 것은 큰 소동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그 사형수가 탈옥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탈옥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한 이 헤롯 왕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헤롯 왕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그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면 더 나에게 칭송하겠지, 더 내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손에 다 잡은 물고기가 자기 손에서 도망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자존심도 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가 난 헤롯 왕은 자신의 그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겨진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 즉 처형된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그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그 파수꾼들이 그 죄수가 감당해야 할그 처형을 받아야만 하는 그 로마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처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화를 감추지 못하고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16명, 한두 명도 아닙니다. 무려 16명의 파수꾼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헤롯 왕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20절, 23절에 헤롯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의 심각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왕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헤롯 왕을 매우 분노케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성경 기자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헤롯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노여워하니.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매우 노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냅니다. 그들이 생각해냈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 그 사람을 설득해서 왕과 다시 화해하자,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두를 설득하여 왕과 화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뇌물까지도 바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도 헤롯 왕을 찾아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 그들과 화해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권면했을 거죠. 권면했겠죠. 헤롯 왕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마음을 수용해서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가이사랴의 설립을 기념하여 5년에 한 번씩 3월 5일에 열리는 축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로마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8월 1일일 것이다 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또 여기에서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고 계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말을 그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화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날을 정합니다. 그 날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제 모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 모은 것 같습니다. 이 고대사에 요세푸스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헤롯 왕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 옷이 은색으로 된 그 옷을 그 예복을 입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며 동티는 그 무렵에 연회장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색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 연회장에 그 단상에 앉았을 때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이 은색 옷에 비쳤을 때 그 옷으로부터 비치는 그 찬란한 그 빛들이 백성들을 두렵게 했다, 또 떨리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앉아 있었던 그 찬란한 빛을 내는 그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인간으로 존중했지만 이제는 인간 이상으로 존중한다 라고 그렇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헤롯 왕이 진짜 신으로 인정하면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헤롯 왕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지금 아첨하는 겁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즉 신처럼 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처럼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아첨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말과 그 칭송들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헤롯 왕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그 통증의 감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곧바로 황급히 왕궁으로 옮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의 통증이 5일간 지속된 후에 그의 생애 54세째 되던 해에 즉 왕위에 오른 지 7년째에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사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나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나 각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과 핵심은 우리가 일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헤롯 왕을 향해서 많이 외쳤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당신은 인간 이상의 신이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베푼 그 연설은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뻔히 보이는 아첨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여겼어야 되냐면 이들의 모습은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여겼어야 합니다. 헤롯 왕도 분명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간을 신적 취급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신성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들을 책망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책망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은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치게 되고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 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벌레는 큰 회충을 의미합니다. 장 속에 들어가서 이 내장의 그 유액을 빨아먹어서 장내 활동을 어렵게 합니다. 큰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통이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바로 죽은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왕이 죽기 전에 5일간 지속된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쳤다고요? 주의 사자가 쳤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주의 사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를 건져 주었던 구출해 주었던 그 주의 사자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구원해 내시고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죽음을 보고한 후에 곧바로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대라는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헤로당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그 칼날을 들어서 교회를 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합니까?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흥황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단락이 나누어질 때마다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다라는 이러한 말씀들로 단락단락들을 이렇게 결론의 말씀처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원수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이기고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교회는 그런 공격에 넘어지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패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걸로 인해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의 칼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한날은 영적인 싸움의 날입니다. 원수마귀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굳게 세우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는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개인이,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아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품 안에 안겼다가 세상 밖으로, 저 문 밖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하시